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신명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상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다, 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jealous God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대견 신명기 4장 25절부터 49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 남쪽으로 시내산 또는 호렙산을 건쳐서 시내산 호렙산에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그 받은 장소죠. 그리고 남동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오다 보면은 가데스 바니아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바로 사해 그 바로 밑에 에돔이란 지역이 있고 그거는 바로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세레 시내가 바로 사해 남쪽에 조그만 시냇물이 있는데 그 세레 시내가 나옵니다. 세레 시내의 사해 오른쪽에 모합이란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롯의 그과 그 첫째 딸 사이에 나온 그 후손들 모합이고 그 다음에 사해 오른쪽에 아르논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에 약간 그 위쪽에 느보산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모세가 그 산에서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죽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느보산 그 안에 보면은 비스가 살록이라는 게 있는데 살록은 fountain 즉 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산에 비스가라는 그와 같은 그 살로 파운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보면은 또 벳부올이라는 또 그런 지역이 그 느보산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벳셀이라는 그 성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 벳셀은 그 르분 지파를 위한 도피성. 우리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이노센트 킬러 사람을 실수로 100% 그 innocence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하게 되면은 생명이 건지는 그와 같은 도피성 베셀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헤스봇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아므로 족속 왕 시온을 죽이는 그 헤스본이라는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전부 다 사해에 그 저기 동쪽에 그게 있음 요단강 동쪽에 암몬은 바로 롯의 그와 둘째 딸 사이 난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복강 바로 야복강에 거기 야곱이 그 강을 지나고 야복강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라못이라는 또 도피성이 나오는데 라못은 그것은 갓을 지파를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레이가 나오고 에드레이 위에 바로 갈릴리 바다 또는 옛날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했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우측에는 골란이라는 도피성 즉 므낫세를 위하는 지파를 위하는 골란이라는 도피성이 있고 그 위에는 바산 또는 아르곱이라는 그 지역이 있으며 그 저 북쪽에는 시온산 또는 헤르몬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도를 보면은 바로 요단강 동쪽에 남쪽은 사해 저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많은 지역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약 1446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적은 책입니다. 즉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을 가진 책이고 이스라엘 말로는 대바림이라고 적혀있는데 대바림 뜻은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지난 하느님이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또는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여수오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세레시네, 바로 사위의 남쪽 세레시네까지 가는데 38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냈던 것을 신명기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대한 그 코스트가 얼마나 된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들을 요약을 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봐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역시 그 불순종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냈고, 자기의 그 육에 나온 그 화로 인해서 요단강 그 오른쪽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느보산에서 죽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네 문단으로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와서 하느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은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푼다, 즉 자비하신 하느님을 말씀하고 있고, 32절에서 40절까지는 하느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인들을 하느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택했다는 것, 이와 같은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41절에서 43절까지는 무혐의로 사람을 죽인 자일지라도 자기가 미워하지 않는다든지 고의적이 아니라든지 또는 모르고 이런 죽일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하시는 섬세하신 자비의 하느님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44절부터 49절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모세 율법이 커버하고 있다는 그 하느님의 그 자비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에 31절에 보면은 첫째,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와서 하느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은 자비를 베푼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을 이든지 조각, 너 하나님 요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 자체가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은 만들지도 말라 했고 절하지도 말라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가 하고 그의 노를 격발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했습니다. 26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네, 누가 증거인이냐, 하늘과 땅이 너희들이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하늘과 땅이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세를 통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우리가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우상 숭배들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망하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빌로니아에서 결국 점령을 당해서 70년 종살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망하고 70년 바빌로니아 종살이를 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열국 많은 나라에 흩어진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바빌로니아 전체로 흩어져 버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들이 노예로 또는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여서 그 민족으로서 남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 중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게 되는, 다른 민족은 다 피가 섞여 버리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만 피가 보존할 수 있었지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서 그 숫자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처 돌상을 만드는 저는 어릴 적에 부처를 믿었기 때문에 부처에 보면 사람만 있죠. 눈은 그려놨지만 보지도 못하죠. 그 부처가 눈 있는 것도 아니죠. 돌로 만드는데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그 돌 부처가 먹은 적 한 번도 못 봤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코도 있지만 냄새도 못 맡고 목숨의 신들을 섬기라. 나무로 만들었는지 돌로 만드는 신들을 섬기라.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가 여기서 돌아오면은 너가 거기서 너희 하는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이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라고 칠심 종살이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즉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면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은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만나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실존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지금 이 당시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에 기도할 때 모슬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순수하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우리가 전도해놓은 보리거리는 모슬렘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복음 거의 다 들어갔어요. 모슬렘 경우는 안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경우에는 가족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파는 완전히 이런 그 비밀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와중에 있고 더군다나 이라크도 그렇고 이라크는 더 강하고 그 중에 모슬렘 국가 중에 조금 온건파가 보니까 이란인들이 조금 온건파 같아. 이란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메데 바사 왕국입니다. 메데 바사가 결국 그 바빌로니아, 오늘날 이라크의 그 조상인 바빌로니아가 70년 종살이 하는 것을 오늘날 이란의 조상인 메데 바사가 그 바빌로니아가 그 잡고 있는 그 종들, 이스라엘인들 풀어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는 그 민족이 바로 이란의 그 조상인 바사 왕국이고 거기에 고레스 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온건파입니다. 그 이란 아이들은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우리 그 파시 이란 언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 크리스천이었고 그분도 미국에 와서 가족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곳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코스메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 만나서 기도해보자.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주에 전화 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이 갈보리 체포 에나 밀로 가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목사님과 그 같은 동역자가 두 분이 오셔서 오늘 이곳에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에 지금 나와 있지만 그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하나님 때에 우리가 그 모슬렘 복음에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었더니 그대로 오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0%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이제 70종살이 끝나고 난 뒤에 너가 너 하느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또 느헤미야가 끌고 왔을 때 이들이 하느님 말씀 듣고 그 우는 장면들이 그 성경에 느헤미야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감격받아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너 하느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느님. 자비라는 건 바로 용서해 주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비단 우상 숭배를 섬기가지고 70년 종살이라는 이런 엄청난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31절에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not forsake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면 not destroy 너 열조의 맹세하는 언약을 잊지 않아 not forget not forsake not destroy not forget 하느님이 잃지 않는다. 즉 하느님은 신실하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열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이삭에 대한 약속 야곱에 대한 약속에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인들한테 이와 같은 복을 주고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장은 그 구문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올 때 하느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자비를 베풀어 준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40절은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바로 선민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있기 전에 하느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민족 이스라엘 외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음성을 나처럼 듣고 생겨났느냐?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하느님 깨어나서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을 출애굽시키라 했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 노예로 있는데 그들을 끌고 오라고 해서 불 가운데 말씀하는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애굽의 그 왕에 대해서 10가지 시험을 했죠. 출애굽에 나오죠. 이적과 많은 뭐 홍해 갈라진 기사 올라온 일들과 전쟁 강한 손과 편발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는 다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생하려 너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그 자비,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느님이다. 여호와 하느님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35절에 보면은 신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범신론자들 보면은 뭐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데 이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되죠. 그리고 뉴 에이지들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모슬렘이나 부처나 다들 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이 없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가르치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 큰 불을 느껴보신다. 하늘부터 모세 보고 바로 떨기나 불이 날 때 그 음성을 했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하라 이런 걸 듣게 하고 큰 불로 너에게 보인다.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바로 떨기나무 그 불에서 얘기를 했고 또는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느님. 37. 여호와께서 너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너의 조상들. 바로 출애굽 마지막 때에 이제 적은 건 한 38년쯤 마지막 때 적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 너희들은 그 후손들이니까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으로 나오게 출애굽시키고 너보다 강한 열국을 너 앞에 쫓아내 너보다 강 그 당시 제일 강한 국가가 애굽인데 애굽을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같이 되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에도 그동안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끌고 왔는 강한 애굽에서 끌고 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는 가나안에도 많은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까지 다 쫓아내서 그 땅을 이스라엘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 적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상천하지라는 것은 하늘 위에 above heaven이고 하지라는 것은 below earth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above heaven, below the earth. 눈에 보이지 않죠? 거기에도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그래서 어디든지 신은 다른 신이 없다. 그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들은 전부 다 그 가짜 신들, 능력도 없는 여호와 같은 신이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왜냐 우상 숭배를 자꾸 하고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은 하는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는 외에 만약 뭐 차를 더 좋아한다 이러면 그게 우상이 되고 하는 외에 뭐 커피를 더 좋아한다 커피 자체가 우상이 되고 이게 하느님보다 더 사랑한 것 전부 다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설교에서는 그거를 예를 들려고 준비할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빌기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병이 되기 몸이 아프고 이러면 의사를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의사가 누가 잘 고칠 거냐 이래서 그 의사를 이제 찾아가려고 이렇게 한다라. 그러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다른 신이다. 먼저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하느님으로 하여금 적절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의사를 보내달라고 그 해야 된다. 순서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게 되면 재정의 어떤 분석하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나 어떤 어카운턴트나 이런 분이 필요할 때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그분한테 아뢰고 주님 거기에 당신의 그 도구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40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간단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했죠. 지키면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 말씀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superficial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떨어지고 하느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생길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느님 복을 주신다. 바로 자비하신 하느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은 무혐의로 오살한 자, 다른 살인한 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을 피하면 생명을 건져주시는 섬세하신 자비의 하느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해가 돋는 동쪽에 뒀죠. 요단의 동쪽. 아직 그쪽으로 가나안 서쪽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새 성읍을 구별했다. 새 도시를 지었는데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사람을 미워한 그런 생각도 없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살한 자로 사람 죽였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새벽 기도 나오다 보면 어떤 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텁니다. 빨간 신호등인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나요. 사람이 어떨 때 갑자기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조심 안 하면 그 사람을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을 든다면은 자기가 전혀 의식도 못 했고 그 사람의 보행자에 대한 원한도 없는데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성음으로 도피한 자로 생명을 보존케 한다. 보호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이 하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한이 없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 도피성이 가면은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 도피성이 되냐? 43절에 나오죠.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베셀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에 그 오른쪽에 루벤 지파를 위한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베셀이란 도시고 하나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라못이란 갓 지파를 그 중간에 사해와 갈릴리 바다 중간에 갓 지파를 위한 그 라못이라는 그 도시 거기가 도피성. 거기에 도피성이라 레퓨지. 거기서 도망하면은 생명이 건진다. 도망 못 가면 죽겠지만 생명이 건진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바산. 바산은 바로 저기 갈릴리 바다 거기에 오른쪽에 바산 골란이다. 므낫세의 제표를 위한다. 므낫세를 위해서는 골란이라는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섬세하신 자비의 하느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피성을 마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44절에서 49절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요단강 동쪽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있는 그 전 지역을 커버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출애굽하고 있는데 증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와 같은 전가하는 것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선포했는데 요단 동편, 요단의 오른쪽에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바로 사해 오른쪽 약간 위에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헤스본 땅을 다시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들한테 이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이 그들 민족들한테 바로 이스라엘인들을 미쳤던 것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의 그 갈릴리 바다 오른쪽이죠.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무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에 돋는 편에 해가 돋는 편 즉 동쪽 편에 그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아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므르산 북쪽까지 그래서 다른 말하면 사회부터 갈릴리 바다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그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시온산 헤르만산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가 되었다. 하느님의 그 선포한 말씀이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곧 아르바니 비스가 비스가라는 것이 바로 사해의 그 중간 위쪽입니다. 거기가 느보산 있죠. 느보산 그 비스가 살록은 아까 설명했죠. 바로 그 파운틴 그 분수 그걸 뜻한다 했죠.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그 평지의 바다까지 하느님께서 그 간이다. 그까지 하니 말씀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하면서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복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아니라 영적인까지. 여호와님께서 44절 49절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여기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면은 하느님의 그 모습이 소멸하는 불이다. 그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시간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응징을 하고 또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질투. 질투란 단어를 영어로 jealousy라 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알게 되면 아내가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질투입니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 남편이 질투해요. 이처럼 하느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느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느님도 사랑하게 되면 하느님 질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느님을 남편으로 비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교한 구절이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우리 성도들을 아내로 신부로 비교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만이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느님의 성품이 질투해서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 우리를 태워버린다. 엄청난 그러한 질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와서 바로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기에서 또는 하느님과 같이 더블 플레이 그거 해프 하트 그것도 안됩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하느님을 전심으로 100% 구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느낄 것이고 자비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느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여서 자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하신 하느님의 제목이란 말씀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여호와 하느님을 생각하시고 제 삶의 포커스가 바로 The Lord Jesus Christ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생각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항상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지사 그 넓은 그빛 마음의 바다 명.
지난번에는 하느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마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내 죄에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느님부터 성령이란 선물과 영생이란 선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이 땅 안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을 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오늘 저희들이 교독에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에서 영적인 것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며 주제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연대는 85년에서 90년경으로 보고 있고 대표적인 7가지의 이적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와 왕의 신하 아들의 그 열병이 낫는 그러한 병치료와 중풍병자 치료와 또 오병이어로서 빵 다섯 가지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는 사건과 파도가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또 소경을 보게 하는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와 같은 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 아신지라. 예수님이 알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 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히어세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 히어세이.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이 증거하시던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와 같이 역할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증인은 그 예수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다 글로 갔더라. 그렇게 했더니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우리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였고 나는 새하여 한다. 세례 요한은 새하여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아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질투를 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핍박할 것을 예수님 아셔서 이 자리를 피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지만은 이 세례를 지금 침례죠. 침례받으러 왔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한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남쪽은 사해가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으면 제일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 남쪽 지역이 유대고 그 다음에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남쪽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논쟁과 그 분쟁을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피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go and teach,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come and see, 와서 오라 이런 거를 하지만은 성경은 주님의 모습은 이 go and teach 이 두 가지의 그 모습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보 체플 에나임 힐은 저희들이 이곳과 또는 텔라크와 또 파운틴과 선라이저, 오렌지 또 여러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했는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즉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북쪽의 솔로몬 왕이 그 르보호암이 북쪽 즉 그 부하였던 솔로몬 왕이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려갔습니다.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만들었더니 절기마다 제사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로보암이 그 북쪽에다가 그 도시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는데 그것을 또는 우리가 세겜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하면서 그 북쪽에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최고 북쪽의 단 지역과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남쪽의 베들 지역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다가 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후에 이미 이때부터 우리 예루살렘 지역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거기 그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그 후에 아수르한테 망한 뒤에 많은 이방인들이 바로 북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또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 열 지파의 이스라엘인들은 많이들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혼혈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남쪽 유대도 얼마 있다가 망해서 바빌론한테 망해서 70년 바빌론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귀국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서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에스라 4장 3절에 나오는데 순수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이 동참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많은 이방인 민족들 결혼해서 피가 섞였고 비단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혼합주의자들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사마리아 또는 세겜 지역에다가 세겜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세겜 그 지역에 그 산 이름이 게루짐이란 산입니다. 게루짐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예배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약 200명 정도가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서 그 게로짐 산에서 여전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 유대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정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접촉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며 서로가 상종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도 보면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비교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개, 사마리아인 어떤 여자가 그 개한테는 먹을 것 주지 않으니까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먹는다, 개라 그렇게도 비교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상당히 그 멸시받는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인들이지만은 유대인들이지만은 피가 섞였는 그와 같은 민족들이므로 멸시를 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에서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바로 유다 지역 바로 위에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즉 요단강 오른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북쪽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즉 사마리아를 통해서만이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그래서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가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맥을 볼 때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지도 않지만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통해서 가겠다. 이와 같은 당위성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가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요즘 우리 창세기 35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 텔라쿠 그 구역에서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야고보가 세겜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그걸 삽니다. 우물을 삽니다. 바로 수가가 세겜이라는 그 도시입니다. 수가가 세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수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그 도시라 City of Samari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야곱의 우물이었는데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세겜 지역에서 우리 그 야곱이가 그것을 샀는데 그 우물은 고이는 깊은 우물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스라엘에서 물이 고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물이 땅 속에서 솟아나는 분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고이는 깊은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세겜 지역에 우리 야곱의 그 딸인 디나의 강간 사건에 인해서 또 그 야곱의 아들인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지역에 사는 많은 남자들을 할례하게끔 시켜서 거짓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딸 디나를 당신의 며느리로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살인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남쪽 베델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면 50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의 해골을 바로 묻힌 땅이 바로 오늘 나오는 수가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다.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그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가서 즉 자기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야곱이 자기가 사는 그 땅 세겜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이 나중에 후손들로 해서 그 해골들이 그 세겜 지역, 수가 지역에 묻혔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지러 왔는데 6시쯤 되었더라. 이 요한복음은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우리 주로 성사학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유대 시간인데 유대 시간은 하게 되면 6시간을 더하면 난 12시가 되겠죠. 제 6시. 그리고 로마 시간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쓰는 바로 오늘 유럽에서는 그거의 근간, 그 근원이 로마 시간이므로 6시. 그래서 이 당시에 우물 거두는 것은 주로 아침과 저녁에 주로 물을 길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도 심하고 그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해서 저녁 6시쯤 되었더라 내가 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렀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은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더군다나 사마리아인 바로 여러 가지의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 피가 섞였는 천대받는 이 그룹한테 물을 달라 그 여자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바로 그 수가라는 그 동네 안에 가서 들어갔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도 인간이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그 곤하여 우물 곁에 있다. 6절에 곤하여 피곤했다. 이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자, 이 말은 유대인이 어떻게 이런 사마리안과 같이 상종을 하느냐 대화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합니다. 그 당시에 이 풍습이 상종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의 그 하느님 말씀은 인종의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레미가 이 부근에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웨이터가 그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날라주는데 그 제레미가 저의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 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 분이라서 우리 이곳에 한국 예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인들의 유니티, 한국인들만 있는 그 교회에 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민족으로 돼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주님의 말씀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고 또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님께서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하는 그 자들을 부욕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그 당시의 풍습에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그룹이지만은 바로 순수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아니하는 그룹이지만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벽에 관계없이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10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가 만일 하느님이 선물과 또 너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게 주었으라.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느님 선물이 뭔지 너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두 가지 질문. 첫째는 하나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가? 그래 알았더라면 그 사람한테 생수를 달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란 그 생수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다음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를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깨사옵니까? 이 여자는 물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물기를 그를 떴고 우물이 깊은 우물인데 거기에서 두루박 이런 것도 없고 또 그와 같은 그 말씀한 생수를 어디서 구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뒤에서 눈이 아직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샀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거기에 야곱도 묻고 또 야곱의 그 가족들 부인 둘과 그 부인 둘의 종들과 이래서 그 아들들 또 딸과 이렇게 해서 다 먹었습니다. 그 짐승들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바로 예수보다 더 크니까 그 대답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대답은 예수죠.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고 야곱은 창조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큰 거는 우리는 알지만 아직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기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 아까 그 37절에 질문에 하나님이 선물이 선물은 주는 물건이죠. 하나님 선물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질문했는데 이어서 내가 주는 물 바로 주격이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 답의 14절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내가 누구인가 물달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가 바로 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자신인 것을 37절 질문에 대한 그 함축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그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저는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육적으로 자주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물을 찾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부동산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텔레비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 어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노력할 때는 그것을 그 노력하는 과정에 그 도취돼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찾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를 획득하고 나면은 자기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했지만 박사학위를 막상 받고 나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그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마음 깊숙이 하느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그 계속 추구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여기에서 지금 대화 보면 아직까지 물질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육의 그 안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그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앞서서 여전히 육적인 그런 세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말한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 간언과 그 비슷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을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본오겐 하라 이랬더니 니고데모가 가로되 이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전히 육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즉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냥 마시는 물에서 이제 영적인 그 물로 지금 설명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오 옳도다.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법적으로 등록할 적에 그때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18절에 너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그래서 남편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했지만은 다섯 명이었지만은 그들과 다 헤어지고 지금 있는 자는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 남편이 아니란 얘기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 상태 즉 죄 가운데 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도 아니하는 지금 있는 건 너 남편 아니다. 바로 동거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이제 드디어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데 19절에 드디어 뜨게 됐습니다. 자기의 그 자신의 그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그 눈이 뜨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라. 즉 이 산에 게르짐 산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그 세겜 그 근처에 있는 게르짐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예배했는데 남쪽의 유대인들 남쪽 유대인들은 즉 유대인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레위 지파의 일부분 이들들을 뜻합니다. 그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인종적인 그런 문제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냐?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신약에 와서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산 게르사람이나 예루살렘이나 관계없고 오직 대상이 중요하다.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한테. 이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하느님은 무쇠부재하신 분이야. 하느님은 이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에는 이와 같은 장소들이 참 중요했고 또는 특정한 어떤 인종들, 유대인들, 유대인들끼리만이 사마리안, 사마리안, 뭐 이방인이 나눴지만 신약에 와서는 개념이 예수님이 세 포도주는 세 부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에서 그 예배를 할 때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한다. 이래서 교회 건물이 있으려면 거기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이 산 게르심 산에 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우리가 그 오래된 포도주 즉 그 헌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는 상관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대상,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한다는 그 대상이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라고 그 밑에 나옵니다. 바로 신약의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단 공부 배울 때 머리는 알지만 이것을 실제로 practice,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버지한테 예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얘기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단지 종교 행위, 습관입니다. 그것이 왜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로